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촛불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로 50만 71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실로 암울하고 가슴 아픈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사망한 미국인이 제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당시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모든 미국인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요청한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행동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례가 되는 백신을 접종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이날 모든 연방기관에 닷새 동안 조기를 개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된 군 고위 인사 2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마옹마옹 초 공군참모총장과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모민툰 동장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됩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부는 그 행동을 되돌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버마 정부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는 추가 조치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1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민 아웅 훌라인 최고 사령관 등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유는 미얀마 군세 쿠데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채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의회가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을 인종학살로 규정하고 캐나다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채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은 어제 야당인 보수당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6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인 자유당도 폭넓은 지지표를 던졌지만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내각은 기권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결의안에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 대한 탄압을 지속할 경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하므로 캐나다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표결 직전에 추가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 사실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캐나다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이스라엘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이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더 광범위한 중동 지역에 더욱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미국의 접근법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국가 해법이 민주적인 유대인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적이면서 민주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와 평화롭고 공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념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은 다자주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배격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영국이 다음 달부터 학교를 재개하는 등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어제 모두 4단계로 이루어진 봉쇄 조치 완화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1단계는 3월 8일부터 학교 등교를 재개하는 데 이어 29일부터는 6인 이상의 야외 활동이 허용됩니다. 이어 2단계로 4월 12일부터 미용실을 포함해 비필수 사업체에 대한 영업이 재개되며 식당과 주점의 5개 영업도 허용됩니다. 영국 정부는 그 밖의 제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빠르면 6월 21일까지 모든 단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이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제46차 정기 이사회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첫날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미국은 계속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remains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ill work closely.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제네바에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국가안보상 필요와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뉴스타트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두 나라와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며 이는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축과 보상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 러시아와 전략적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투명성 확대를 요구할 것이며 중국의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선 절대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외교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다시 엄격하게 준수하면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lso demands our full attention.
마스 장관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위반하고 나중에 탈퇴했을 뿐 아니라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시오H로 일본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is regard, this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S.
와시오 부상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중순 출범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대북 조치에 대한 미국의 적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honestly think the U.S. might just wait to see.
리우 의원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일단 기다려볼 수도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중순 출범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생각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일지 향후 미국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 공군 출신으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소속인 리 의원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외교적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때문이라며 북한에도 강력한 핵 억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의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If that's not something that's achievable really in the near or medium term, then
리 의원은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면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사용 등 나쁜 행동을 할 필요성을 덜 느끼도록 상황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아공은 핵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했다며 장기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북한이 적어도 다량의 핵무기 없이도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다양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리 의원은 또 북한과의 군축 협상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초해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thing we should do should be based on trust.
리 의원은 군축 협상을 통해서도 여전히 합의를 할 수 있다며 행동의 검증을 기반으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며 미북 양측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특보는 군축 협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활동을 멈추게 하는 등 동결을 대가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원상복귀한 뒤 이에 대한 보상을 북한에 제공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좋은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거절했던 북한 측 제안의 세부 내용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특보는 북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의 6자 회담을 차관보급이 아닌 정상급 회담으로 복원하거나 동북아 안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은 한일은 물론 미중 간 이견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북한도 이런 정상급 회담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퀸시 연구소의 제스카 리 선임연구원과 마이클 스웨인 동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지난달 이 단체가 발간한 동아시아 정책 재원 보고서에 담긴 평화와 비핵화의 뿌리를 둔 보다 현실적이고 중단기적 목표에 기반한 대북 전략을 바이든 행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국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결국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아시아 정책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commend that the United States.
스웨인 국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방어적인 군사적 균형을 채택하고 다방면에서 역내 관여를 증대하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 보다 실현 가능하고 초점을 맞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김정은 위원장에게 에어포스 1으로 평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지난 2017년 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21일 트럼프 세계와 맞서다라는 제목의 3부작 다큐멘터리 마지막 편을 예고하며 펠트먼 전 사무차장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2017년 12월 5일에서 9일까지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해 리용호 당시 외무상과 박명국 부상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북 직후인 12월 12일 유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의 공직 생활 중 이번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ime will tell what was the impact of our discussions. But I think we've left the door ajar. And I fervently hope that the door to a negotiated solution will now be opened wide.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우리의 논의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문을 열어두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이제 협상을 통한 해법을 향한 문이 크게 열릴 것을 열렬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는 등으로 미국 간 긴장이 한껏 고조된 때였습니다. BBC는 펠트먼 전 사무차장을 북한이 초청했을 때 국무부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며칠 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백악관에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엇이 가능할지, 얼마나 위험할지,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등을 논의했다고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펠트먼이 평양으로 와 정책 대화를 이끌라는 묘한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구테우스 사무총장 쪽으로 몸을 기울여 펠트먼은 평양으로 가서 내가 김정은과 마주 앉겠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펠트먼 전 사무차장이 평양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단독으로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자 리 외무상은 약간의 침묵 뒤 당신을 믿지 않는다. 왜 믿어야 하나고 물었습니다. 이에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나를 믿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맡았고 내가 그 전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방북 직후 한국 기자단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BBC는 김 위원장이 수개월 뒤 한국에 미국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밝혔고 한국의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으로 급하게 가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BBC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남에 대해 좋다고 하자 정 실장이 의자에서 떨어질 만큼 놀랐다며 미국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펠트먼 전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지 반년 만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편 BBC 다큐멘터리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에어포스 1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증언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일정을 단축해 회담장을 떠났고 때로는 회담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tually, it was a very productive two days, but sometimes you have to walk. And this was just one of those times.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BBC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여러 날에 걸쳐 중국을 지나 하노이까지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원하면 2시간 만에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 둘째 날인 2월 28일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먼 길을 왔는데도 회담이 결렬돼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를 정리한 자료와 비핵화를 할 경우 보장되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담은 자료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노이에서 계획한 만찬을 취소하고 북한까지 비행기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첫날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인권이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은 존엄성이 있는 세계와 모두를 위한 기회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특히 두 가지 사안이 큰 도전이라며 행동에 긴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하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인권 침해 문제인 성평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차별의 치명적인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The pandemic ripped the mask of the deadly realities of discrimination, deep inequalities.
많은 정책 이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깊은 불평등과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나 권리에 대한 만성적인 재정 부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에 대한 무시가 사회를 얼마나 혹독히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하는지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차레트 최고대표는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의 의학적 영향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경제와 자유, 사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medical impact of the pandemic is far from over and its effects on economies, freedoms.
세계적으로 극심한 빈곤의 증가는 불평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여성 인권과 어린이들, 젊은이들의 교육과 기회에 대한 평등 그리고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첫날인 이날 30여 개 나라 국가 수반과 외무장관들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전반적인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독일의 하이코마스 외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speak up against severe violations of civil liberties in places like North Korea.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23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오는 24일엔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에는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어 11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3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월터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유럽연합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 문제를 꼽았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정기적으로 나온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9일 46차 정기이사회 우선순위를 발표하면서 유럽연합은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결의안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책임 규명과 처벌 프로젝트의 기간 2년 연장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자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교약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늘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다음 달 발효 예정인 이 법이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이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미한 동맹의 근본 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다음 달 중 실시가 예정된 연례 미한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국 측과 준비태세 보존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훈련의 가시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미국은 역내 핵심축인 한국과의 안보 동맹관계와 헌신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실시가 예상되는 연례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질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과 공조해 준비태세가 가능한 최대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is counterparts in South Korea to make sure that that readiness is preserved and training is conducted.
커비 대변인은 또 미 국방부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관련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며 준비태세를 보존하고 훈련을 실시해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한국 측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올해 미한연합훈련은 지휘소 훈련 CPX만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은 22일 VOA에 대중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미한연합훈련이 평양의 열병식과는 달리 공연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ublic and the political leadership to keep in mind that the exercises for the ROK-US alliance, unlike the parades in Pyongyang, are not a show.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훈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준비태세는 특별한 언급 없이도 얻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재 남북관계, 미북관계를 고려할 때 훈련에 대해 침묵한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야외 기동훈련 FTX 요소가 훈련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훈련 자체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ares about the exercises only for the purpose of putting pressure on the ROK-US alliance. And I don't think that the alliance should give them that satisfaction.
북한은 미한 동맹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에서 연합훈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굳이 훈련을 소리나게 해 북한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완전 운용 능력 평가 FOC 실시 여부는 동맹 지도부가 매우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은 모든 훈련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태세 검증 단계로 인지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전작권 전환의 최종 지점이 아닌 단계적 초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휘소 훈련 CPX는 야전 단위에서 평시에 실시하는 전술훈련보다 더 중요하며 전체적인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tactical forces remain well trained for the most part. But it is, you know, this is the PhD level of war.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CPX 훈련은 실제 부대를 동원하지는 않지만 연합사와 산하 구성 사령부들이 복잡한 한반도 방위 전략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방점을 둔다며 전쟁 수행과 관련해서는 박사 과정에 준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 국방장관이 미한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건 매우 잘못되고 무책임하다며 북한은 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반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y not conducting the exercises is not going to change their behavior. It only reinforces their belief that their strategy is being successful.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판단해 더욱더 협박에 기초한 외교와 도발 전략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적이라고 보는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며 순수 방어훈련에 대해 침략으로 규정하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Past our worries about this being somehow provocative to North Korea.
그렉슨 전 차관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훈련 실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는 정치적 편의에 기반한 주장일 수 있다며 지휘소 훈련은 병력을 보호하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프랑스의 해군 구축함이 대북 감시 활동에 투입됐다고 일본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프랑스 해군의 구축함 프레리알호가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 동중국 해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포함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해군의 대북 감시 활동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폐기의 실현에 효과적인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며 관련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호주, 일본,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공해상에서의 북한의 제재 회피 등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활동한 국가는 뉴질랜드와 캐나다로 각각 지난해 10월과 11월 대북 공중 감시 작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13억 달러의 현금과 가상화폐 탈취를 계획했던 북한인 해커 3명을 기소하면서 한 나이지리아 남성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문적으로 이메일 피싱 등을 통해 수억 달러를 탈취하려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으로 허쉬 퍼피라고 쓰인 보랏빛 고급 가운을 걸친 흑인 남성이 대당 가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고급 자동차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사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사진에서는 전용기에 올라타 명품 타월을 두르고 잡지를 읽고 있습니다. 모두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허쉬 퍼피라는 계정으로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이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모두 540개로 모든 사진엔 이 남성이 사용하는 의류와 시계, 자동차 등 명품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이 계정을 받아보는 사람은 무려 25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인물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30대 남성 라몬 올롤루누 아바스 씨로 그가 자랑했던 분은 모두 범죄 자금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 미 법무부가 북한인 해커 3명을 기소하며 이들과 돈 세탁을 공모한 다른 인물들도 함께 거론했는데 아바스 씨 역시 북한 해커들의 돈 세탁에 연루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법무부는 아바스 씨가 2019년 2월 북한 해커가 몰타은행에서 사이버 범죄로 훔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씨의 혐의는 북한 해커의 자금 세탁을 도운 것뿐만이 아니며 그는 이미 지난해 6월 다른 혐의로 두바이 경찰에 체포돼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월 두바이 경찰은 아바스 씨 일당을 체포한 영상을 공개하며 수개월 동안의 조사와 감시를 통해 두바이 경찰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사기 활동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fter months of investigating and hours of monitoring the gang's social media accounts, a team of highly trained Dubai police officers were able to confirm the gang's whereabouts.
특히 이들이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송금을 요청하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이체 시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보내도록 하는 범죄 수법에 특화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ubai police have also found that the gang specialized in hacking corporate emails and sending fake messages to clients.
캘리포니아 검찰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기소장엔 두바이 경찰이 강조한 아바스 씨의 범행 특징인 기업 이메일 침해 BEC 활동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BEC란 특정 기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허위로 기업 간 송금을 요청해 상대방에게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줘 돈을 보내게 한 뒤 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아바스 씨는 2019년 10월 공모자 2명과 미국 뉴욕주의 한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고객을 사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자금 중 92만 3천 달러를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메일뿐 아니라 팩스까지 받은 이 법률사무소 직원은 의심 없이 해당 계좌로 돈을 보냈고 아바스 씨 일당은 이를 가로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아바스 씨 일당은 또 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1,470만 달러를 빼돌린 뒤 세탁하려 했고 심지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한 팀으로부터도 1억 4천만 달러를 빼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해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아바스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식량 반입이 계속 불가능할 경우 올해 대북 지원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북한에서 소아마비 백신과 영양제가 동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올해 대북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국가전략계획 수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만일 대북 식량 반입이 가능하지 않으면 2021년에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한된 국제 요원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위험성과 영양실조 위험에 놓인 어린이와 여성을 돕는 당위성 사이에서 균형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FP는 식량 분배에 대한 감시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시적 합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FP는 2020년 6월부터 북한 정부가 수집한 자료를 북한인 WFP 직원이 검토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FP는 북한에서 코로나 관련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식량 반입과 국제 요원 파견, 현장 감시가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반입이 허용되는 기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요원들은 코로나 관련 비자와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WFP는 북한에 대한 임시 국가 전략 계획을 기존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제한으로 인해 2022년에서 2024년 기간 대북 지원 계획을 세우는 꼭 필요한 식량 상황에 대한 평가와 검토,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말까지로 기존의 계획을 연장했다며 올해 북한의 코로나 봉쇄가 풀린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북한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 2020년 연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필수 보급품의 이송이 지연됐으며 8월부터는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의 국경 통과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북한 내 소아마비 백신이 처음으로 동났고 소아마비 백신이 중국 쪽 국경 지역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전년 대비 97% 떨어졌고 2021년 초까지 추가 백신이 공급되지 못해 접종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핵약과 진단기구, 필수 의약품도 곧 다 떨어질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량 영양제와 영양실조 치료제들이 12월 말 모두 떨어졌고 어린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인 즉석식 재고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1월부터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 수준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는 지원이 끊겼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약 3만 5천 명의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영양식과 50만 명의 2살 미만 어린이들의 제공할 수 있는 미량 영양소가 중국 국경 곳곳의 항구에 묶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2021년 북한에서 영양실조와 관련한 사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1천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5살 미만 어린이 14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현장 답사를 직접 하지 못했지만 가용한 자료를 종합하면 2020년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지원 필요성도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경 봉쇄와 여행 금지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한됐으며 홍수와 연이은 세 차례의 태풍이 곡창지대를 강타하고 은행에 대한 제재로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따라서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의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은 어업에 종사했던 민간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남성이 6시간 동안 동해를 헤엄쳐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합동정보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전방의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리고 해안철책 배수로를 통과해 민통선 소초 인근까지 이동했습니다. 20대로 알려진 이 남성은 한국 군당국에 붙잡힌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6시간 동안 헤엄쳐 내려왔다며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 수온이 낮은 바다에서 6시간을 헤엄쳐 오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해 월남 당시 해류가 북에서 남쪽으로 흘렀고 이 남성이 어업에 종사해 바다에 익숙하고 잠수복에 두꺼운 옷을 입어 부력이 생겼을 가능성 등을 들며 남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모자가 달린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신고 그 위로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착용했습니다. 잠수복은 얼굴 부분이 개방됐으나 손과 발까지는 덮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합참의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이 발생한 15일에서 16일 해당 해역의 수온은 섭씨 6도에서 8도였고 해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0.2노트, 시속 370m의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합참은 이 남성이 북한 어느 지역에서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입수했는지에 대해선 북한의 가족들의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 해수 온도하고 또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들 판단으로 그렇게 좀 그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 장비하고 그 복장 이런 걸 좀 조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능하겠다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합참 발표에 따르면 한국군은 해안에 상륙한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도착한 16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 폐쇄회로 TV에 이 남성이 5번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실 감시병이 자연상 5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습니다. 이어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폐쇄회로 TV에서도 이 남성이 3번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이 폐쇄회로 TV에 모두 10번 포착됐지만 한국군은 9번째와 10번째 포착됐을 때야 비로소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이후 보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쯤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고속상황 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지휘자에게 전파했고 해당 사단장에게는 식별 34분 뒤에 보고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의 초동 대응이 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민통선 부근에서 일반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시병이 망명자를 출퇴근하는 간부로 여기고 방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서 장관은 철책 훼손 유무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으니 더 방심한 것 같다며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제이크 김씨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한국 정착 5년 만에 미국 유학을 결심한 탈북민 부부.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넘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고민을 했고 아내 지연 씨가 외계학 교수가 될 꿈을 갖게 되면서 미국 유학을 결심한 겁니다.
2015년도에 네. 이제 이민 가방을 싸들고 미국으로 향하셨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오빠를 많이 믿어요. 그리고 많이 의지하고 그래서 뭘 해보겠다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충만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축복받은 땅이고 기회의 땅이라고. 뭐 지연이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 가서 교수되고 그런 앞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연이가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회계학 그 공부를 미국에서 마저 끝내고 이제 박사되고 미국에서 교수되고 그 앞날 한번 생각해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는데 너무 막 그 설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할 수 있다.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회계학 공부를 미국에서 완전히 영어로 그거 할 수 있다는 그 설렘이 제일 컸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탈북을 남편의 말 한마디에 결심해 불가능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재회의 경험이 있는 김지연 씨는 유학길에 나서며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설레었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낯설고 불편한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와서 정착했던 첫 달에 정착했던 그 집이 많이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환경 이제 부엌 사용하는 거, 뭐 잠자는 거 이런 뭐 이렇게 짐들 놔두는 이런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있었어요. 조금 미국이라는 땅에 지금 정착하는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는데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집 자체도 또 그렇게 부족한 건 공간이었으니까 좀 그런데 어느 서러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을 보였어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제가 말한 협소함이라는 게 불편할 정도로 그냥 작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좀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라고 물어볼 때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하나 이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도도 없고 그냥 금방 적응했어요. 그런 환경에 적응했고
제이크 김 씨 부부는 미국에 오자마자 유학생들을 위해 대학교가 제공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ESL에 들어갑니다.
그 ESL 과정이 총 6레벨로 이루어졌어요. 제일 하이 레벨부터 마지막 레벨이 6레벨인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제일 첫 레벨에 들어갔어요. 진짜 백지장 상태에서 온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희는 제일 마지막 레벨에 들어가서 뭐 I am a boy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기초적인 단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6단계 수준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대학교 정규 과정을 공부할 만큼의 영어 실력을 쌓는 것. 학생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김지연 씨는 말하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저희는 왔으니까 저희가 탈북을 뭐 20대 후반쯤에 탈북을 했고 뭐 그러니까 뭐 한 30대 초반에 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다른 학생들 좀 많았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요인은 장학금을 받아야 저희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한국에서는 탈북민들이 대학교 입학 시 혜택을 받지만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250여 명의 ESL의 학생들 가운데 두세 명에게만 돌아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제이크 김 씨 부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빠도 저도 그렇고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은 강하게 있었어요. 이 영어 공부를 해도 되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못하는 나이였고 또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유학을 왔는데 끝까지 버티고 여기서 끝까지 견뎌야지 이제 도중에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뭐 돌아가도 되지 뭐 이런 옵션이 없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당시 영어 교육 과정에 몰두했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집에서도 영어만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집에 no sound, 말이 없어서 한국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둘 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거는 바디랭귀지. 그때는 영어가 너무 한심했으니까 그 단어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TV 좀 볼까 뭐 이런 말 해도 TV?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로 네. 뭐 샌드위치 for lunch?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식으로 네 그러다가 이게 막 정서가 메말라지는 것도 너무 싫거든요. 집에서는 막 좀 아기자기 막 이런 것들이 좋지 막 정서가 메말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했죠.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2년. 영어에 적응하는 시간인 동시에 다문화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미국 사회의 일면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남미에서 온 학생들이 교실에서 춤을 추면 박수를 쳐주고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음력 명절을 쉴 때면 음식을 만들어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김전 씨는 이 몰몬교 중심의 유타주인 만큼 미국의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미국의 다른 면도 사실 보이긴 해요. 막 뉴스랑 보면 이게 뭐 총기 사고도 나고 막 묻지마 폭행 같은 것도 어느 나라도 있겠지만 미국에도 역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내가 사는 미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좀 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죠. 처음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친절했던 그런 것들이.
낯선 환경과 사람들 또 경험들이 익숙해질 때쯤 제이크 김 씨 부부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ESL을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원하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북한. 생계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시간 선택이 가능한 온라인 대학, 사이버 대학에 다녔던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는 만학도가 됐습니다.
내가 진짜 미국에 와서 미국 대학생들하고 같은 강의실에 앉아서 같은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이해해 듣고 같이 배운다는 게 너무 벅찬 거예요, 가슴이. 저를 지금도 제가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나를 안 봐주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막 흐뭇한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막 딱 머리 노란 학생들이랑 같이 앉아서 네, 진짜 책 펼치고 도서관에, 이렇게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행복해요. 막 행복이 밀려와요. 막 뭐 딱히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전 도서관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그래도 가요. 시험 중 그 미텀 같은 거 있으면 애기들 아빠한테 맡기고 그래도 가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오거든요. 공부하느라고 지금 즐기고 있어요.
이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이크 김씨 부부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48년 2월 23일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가 81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인 아버지 존 아담스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제6대 대통령에 오른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은 1825년부터 1829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182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에게 패한 뒤 20년간 1848년 2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824년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지만 재선에 도전한 1828년 선거에서는 잭슨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존 퀸시 아담스는 잭슨의 취임식 전날 백악관을 떠나 잭슨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하기 이틀 전 1848년 2월 21일 하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이틀 후인 2월 23일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묻힌 매사추세츠주 퍼스트 페리시 교회에 안장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부자 대통령으로 기록된 존 퀸시 아담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신념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싸운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685년 2월 23일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헨델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며 음악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하길 원해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18살에 독일의 오페라 중심지인 함부르크로 이전해 오페라 극장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1705년 1월 최초의 오페라 알미라를 공연해 큰 성공을 거두고 21살 때 오페라의 발상지인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여러 나라로 다니며 다수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후 오페라보다 오라토리오에 더 관심을 갖게 된 헨델은 1741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메시아는 모두 3부의 56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헨델은 메시아를 3-4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1726년 영국으로 귀화한 헨델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시인의 코너에 안치됐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대표 음악가로 꼽히는 헨델, 그는 오늘날까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Mar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an Kochu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